23편 1절로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은 왜 가장 복된 왕이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요 며칠 사울 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거늘 육신의 왕이 없어서, 즉 큰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 민족이 열두 지파나 되는데도 늘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다 하면서 왕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대로 왕을 주십니다. 바로 그 왕이 사울인데, 사울왕의 가장 큰 특징은 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왕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리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겸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성령과 천군으로 보호하셔서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져요.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진짜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큰 반석 위에 내가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였다 라고 자기 이름을 승전비를 내기도 하고요. 또 사무엘 선지자를 이용해서 늘 백성들 앞에 내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점점 마음이 하나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가 복되고 잘되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아말렉을 왕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 젖 먹는 아기까지 다 죽이고 기르는 양이며 소며 쓰기에 유용한 나귀와 낙타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왕이 백성들과 함께 아까워서 튼실하고 좋은 거는 살아남기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여서 백성들과 나눠 가지려는 이런 재물 욕심도 있었고, 또 왕 스스로도 뭐라고 그랬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 아니 전쟁을 나와서 승리를 했는데 이 멀쩡한 것들, 아까운 것들을 그냥 죽이고 갑니까? 이 갔다가 제사도 지내고 갔다가 우리가 먹고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짐승들을 살아남겼다는 이야기죠. 결국 왕이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린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뒤이어서 누가 나와요? 예, 하나님께 기름 부은 어린 소년 다윗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 여덟이나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양을 맡아서 기르고 지키는 목동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집에 하나님이 택한 왕이 있구나, 그래서 그 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들들 일곱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들들이 전부냐? 아니요, 아직 하나가 더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뭐 그 집안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주목받는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빨리 데리고 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 왕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랬어요. 자,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그 대표적인 뭐 구절이 너무나 많지만 바로 23편, 시편 23편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을 통해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였다고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그 2절에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아침이면 우리간을 열어서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잔뜩 뜯어먹고 나면 어디로 또 데려가요?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풀을 먹이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사자나 곰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 자기가 막대기로 때려잡기도 하고 돌팔매로 돌을 날려서 바로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고 그들의 입을 찢어서 물렸던 양을 건져내고 치료해주는 그런 목동의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목동 일을 하면서 뭘 느꼈냐? 아,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양이 먹을 걸 걱정하냐? 양이 물 마실 걸 걱정하냐? 양이 사자를 이기겠, 내가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 곰이 와서 나를 물어가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다 먹이고, 내가 다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다 지켜주는데, 양이 뭔 걱정을 하겠냐? 하면서 다윗이, 이 양놈들아, 니들은 목자를 잘 만난 줄 알아라. 나는,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를 철마다 알고, 나는 물이 말라도 어디 가면 물이 그래도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어떤 사자, 어떤 곰이 달려들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자고 곰이고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다. 힘이 있다. 야, 니들은 주인 잘 만난 줄 알아, 이놈들아. 이러다가, 나도 주인을 잘 만났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평생을 두고 먹을 것과 쓸 것을 주실 테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의 성령과 천군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노래로 나오고 찬양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그러다가 시편 23편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말씀 한번 듣고 은혜 받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려서부터 자기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린 사람. 자, 그래서 다윗은 왜 가장 복된 왕이었는가가 제가 쭉 성경을 보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거기 프린트물을 보시면 시편 119편 48절로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첫 줄에 48절을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어려서부터 모세의 계명, 모세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외우도록 만들었어요. 왜? 무슨 문제나 위기가 올 때마다 뭐 하도록? 그 말씀 붙들고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씀을 다 외우고 심하다 때마다 말씀을 암송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시편 119편 48절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계명 즉 하나님 말씀을 뭐 한대요? 사랑한대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입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몸이 아프다. 진짜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방패. 계속 그렇게 말씀을. 그 왜 시편 1편이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후대들 진짜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늘 입으로 순간순간 읊조린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자, 이렇게 48절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암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49절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먼저는 주의 말씀을 자기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때마다 절망적인 순간마다 나에게 뭘 줘요? 소망을 갖게 해준다 그거죠. 진짜 말씀의 사람은 아주 절망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이 영적 사실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이 와도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왜냐? 주의 말씀이 자꾸 나를 뭐하게 하셔요? 살아나게 하셔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는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성령 인도는 잘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래, 이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려 주시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좀 뭐 이렇게 해주... 그건 다 내 생각이잖아요. 내 소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으면서 지금 부닥치는 나의 상황과 접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면서 죽어가는 내 생각 마음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가 누구겠어요? 물론 내 주변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들일 수도 있는데 그 뒷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죠. 사단 마귀가 옆 사람들을 통해 내 앞에 있는 원수를 통해 나를 막 조롱하고 네 인생은 끝났다.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누가 그랬습니까?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셔? 웃기지 마라. 우리의 신이 더 크다 하면서 진짜 그 골리앗이 자기네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죠. 근데 그런 조롱을 듣고도 뭡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두렵고 떨 수도 있는데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다. 니놈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를 무시해도 아니다. 주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버려요 안 버려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현실 속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을 백성들의 말을 듣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뭐했나이다? 위로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종종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잖아요.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속사람을 뭐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방패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거다. 진짜 말씀으로 산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그걸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지키면 복받는다. 지키면 내가 잘 된다.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그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너는 왜 안 지키냐?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율법주의지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는 선한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 쭉 흐름을 보세요. 말씀을 지킨 자를 뭐라고 하셔요? 선하다고 하셔요. 물론 복음은 놓치면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은 놓치면서 내가 주일도 지켰고 뭐 헌금도 했고 모두 했으니 복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복 못 받죠. 그것 때문에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언약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거는 그건 선한 것입니다. 말씀 지키는 것 자체를 율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 안 지키고 엉망으로 사는 거?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 늘 징계를 받고 사단에게 붙들린 자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걸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어요. 오히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례를 지키는 자는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원수가 와서 조롱을 해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율례들이 지켜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성령께 뭐한 거예요? 사로잡혀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이 자꾸 어긋나고 지키기가 싫고 지키려고 했으나 범하게 되고 회개하고 또 범하게 되고 회개하고 또 범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더한다. 그럼 그 사람은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인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맞는가? 아니면 내가 머리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맞는데 단지 그리스도만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살, 율법을 지켜지는 삶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그리스도 잡았더니 성령께서 이 선한 말씀이 내 삶에 뭐 되게 하도록 성취되게 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복음복음 하면서 우리 삶이 타락으로 방종으로 범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성령 인도를 거스르고 있구나.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성령으로 뭐 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주인됨은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주인됨이 진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죽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짜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엉망이었던 삶, 매번 그 문제, 그 유혹만 오면 넘어지던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진짜 우리가 죄된 유혹에서 자유케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우리가 그 더러운 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또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것을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가장 복을 주셨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여기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제가 적었는데요.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게 어때요? 평안한 가운데 구하는 것 같아요? 위급하고 어려운 중에 구하는 것 같아요? 평안한데 뭐 나의 바위, 반석, 방패 그럴 리는 없겠죠. 지금 뭔가 누가 나를 죽이려 하고 누가 나를 해치려 하고 그걸 내가 막을 힘이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문제가 확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근 15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자기 고향 자기 집에 머물지도 못했어요. 왜냐? 다윗을 다윗이 있다 그러면 다윗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자들을 모두 뭐 해버려요? 죽여버렸거든요. 다윗에게 만약에 떡을 줬다, 다윗이 입을 옷을 줬다, 그러면 도와준 그 사람도 뭐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마저도 죽여버렸거든요. 사울왕이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뭐 한 곳에 머무를 수도 없었지만 누구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 동네에 뭐 몇 달 이상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왜? 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산골짜기, 바위, 또 뭐 동굴,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데만 돌아다닙니다. 거기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오만, 진짜 가장 어려운, 살기 힘든 그런 데만을 도망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눕는 그 순간까지 늘 무슨 위협이 와요? 죽음의 위협이 와요. 더군다나 사울왕이 누구든지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고 신고하는 자에게는 큰 돈을 주고 아주 좋은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포상금을 거니까 너도 나도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그래요? 신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왕이 나중에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땅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나 좀 받아달라고. 내가 예전에는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지금 그 일로 우리 왕이 미쳐가지고 나를 죽이려더니 제발 나를 당신의 부하로 받아주시면 내가 블레셋을 위해 충성되게 싸우겠나이다. 거짓말로. 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기만이 아니라 다윗 왕을요 400명의 남자들이 쫓아다녔어요. 왜냐? 사울왕이 나중에 폭정을 했어요. 막 여자들을 다 자기 시녀로 후궁으로 빼앗아가고 남자들을 다 자기 집에 농사시키고 오만이라는 거로 빼앗아가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니까 살기 힘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다윗왕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를 듣고 몰래 다윗에게로 자꾸 찾아가서 무려 남자만 400명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어디 숨기가 어렵고 더더구나 먹을 것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마만큼 다윗은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도 오늘 시편 18편 1절 뭐라고 그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먹을 것 두고 머리 둘 만한 집도 없는 거 도망 다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어? 나 왕 해준다며요. 차라리 나 왕 안 할래요. 이럴려면 나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하루 이틀이어야 말이죠. 그죠? 1, 2년도 아니잖아요. 십수년을. 근데 아까도 여기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으로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진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런 시편 18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자가 아니다. 나는 망할 자가 아니다. 지금 죽을 위기가 와도 진짜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산성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도망 다니다가 동굴로 숨었잖아요. 근데 그 동굴에 누가 들어와요? 사울 왕이 들어와요. 군대를 몰고 이 근처 어디 숨어 있답니다. 빨리 뒤져라, 뒤져라. 뒤지고 뒤지는데 안 보여. 근데 동굴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 봐. 여기도 수색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켜서 죽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울 왕이 배가 아파. 똥이 마려워. 그러니까 동굴을 뒤져라 소리를 안 하고 야 여기 좀 밖에 지키고 있어. 나 일 좀 보고 올게. 하고 들어가서 뭐예요? 일을 보고 그냥 그 동굴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동굴을 뭐 할 차례인데 동굴을 원래는 뒤져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그리고 자기가 일을 봐놨으니 거기를 뒤져라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다?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가 쿡쿡 찌르잖아요. 다윗이요, 저 사울왕이 일 보러 들어왔는데 그냥 팍 죽입시다. 그러면 저 부하들도 다 흩어지고 결국 당신이 왕이 되실 겁니다. 다윗이 그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죽이려고 드는데도 진짜 바로 죽여버리면 간단한 건데 쉽고 편한 건데 일부러 어렵게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쳐서 왕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정리하시고 나를 왕으로 뭐 하실 거다? 세우실 거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해요. 어려운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맡기는 거예요. 진짜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저 왕 세운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저를 세우실 때까지 저는 뭐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짜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데가. 믿을 만한 사람, 도움 청할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맨날 도망다니는 산만 보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편안하면 우리가 돈 벌고 돈 불리는 데 관심이 많아요. 편안하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좋은 차 이거 찾으러 다니기 바빠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야, 돈도 소용없구나. 먹는 것도 한때구나. 옷이 좋으면 뭐하냐? 집이 넓으면 뭐하냐? 그 집에 내가 살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문제가 오는데 진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성령과 천군이라는 나의 유일한 도움이다. 진짜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이 있으시다면 자꾸 내 환경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도움을 찾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진짜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참된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믿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 사무엘하 6장 13절로 14절. 이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6장 13절로 14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진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을 사모했는지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거기 뭡니까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막도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여기 앞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레위 제사장들 중에 성가대를 뽑아요. 노래하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 진짜 수금을 부는 사람,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요. 찬양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찬양을 부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으로 피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온 생각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덩실덩실 뭐예요? 춤을 춰요. 막 옷이 막 훌러덩 벗겨질 만큼 얼마나 기뻤는지. 즉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토록 사랑했다. 근데 여기 이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뭐까지 지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살거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낡은 텐트 성막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그리스도 언약을 높일 수 있는 집을 지을까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사 성전을 짓는 걸 허락을 하시잖아요. 물론 직접 지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모든 필요한 거를 뭐예요? 그냥 전쟁을 나가서 빼앗아 온 모든 금, 은, 보석 모든 걸 다 뭐 해버려요? 자기가 갖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아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이걸로 성전 벽을 완전히 금으로 뭐 해버리자? 완전히 그냥 금으로 도배를 해버리자. 왜? 금이라는 게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전하고 거룩한 거. 진짜 다윗은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을 다 성전을 위해. 그만큼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 하나만 들어오는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고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할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토록 사랑했다. 이러니 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결국 다윗 왕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의 집안을 영원한 왕의 집안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언약한다. 너의 집안은 영원한 왕의 집안이 될 거다. 결국 비록 그 뭡니까? 다윗의 왕조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만 그때까지요. 다윗의 왕조는 다른 저 남유다는 다른 왕의 집안으로 바뀌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렇게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진짜 모시기를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한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다윗은 왜 복된 왕이었냐?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다른 인물들이 실수가 많았는데 다윗은 비교적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이 복주시고 복주시다 보니까 이게 풍요로운 중에 게을러지고 그만 한순간 음란에 빠져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거짓말로 덮으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죠. 근데 그때 다윗 왕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아주 제대로 뭐 하셔요? 제대로 밝혀내셔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통회 자복을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오늘 5절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죄의 근본을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가운데서 출생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진짜 사단에게 속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죄 가운데서 나를 뭐 하셨습니다? 나를 잉태, 나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못 누릴 때도 있고 내가 주인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범하는 죄에 빠질 때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진짜 하나님 제가 진실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거짓되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니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은밀히 모아소서 가르치소서 그 죄 가운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슬초가 뭡니까?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집마다 그 이렇게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 밑에서 자라는 흔히 자라는 풀이래요. 아주 뭐 귀하고 고결한 그게 아니라 흔히 자라는 풀이래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가 흔히 자라죠? 강아지 풀? 아, 토끼 풀. 뭐, 토끼 풀은 키가 너무 작고. 좀 이렇게 좀 길어야 돼요. 좀 이 정도 길어야 돼요. 뭐, 엉캥이? 자, 예. 담장 밑에 늘 자라는 그 풀이 우슬초인데 그 풀을 어떨 때 쓰냐?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갖다가 문인방과 설주에 바를 때 그때 주로 쓰는 게 담장 밑에서 자라는 우슬초예요. 아, 무릎 아플 때. 자, 그런데 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슬초를 뭐 우리가 다려서 약으로 먹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 양 피를 묻혀서 바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건만 하나님 진짜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니 내가 엄마 뱃속부터 성령 인도보다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죄인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지혜예요. 진짜.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또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지. 그거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지영 목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지영 목사. 어렸을 때 이 진짜 근본을 모르니까. 하나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진짜예요. 내가 거짓말 다시는 안 할게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 다음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머리카락 세 개씩 뽑을게요. 머리카락 세 개씩. 죄를 알아요? 몰라요? 내가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라는 거 몰라. 그러니까 한 번만. 진짜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주인됨이 죽어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손 못 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뭐 되셔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완전 나의 주인 되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엄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진짜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근데 이제 그냥 죄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는 이렇게 안 살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모든 선택, 모든 생각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반복되지 않고요. 그래야 술이나 음란이나 어떤 죄에 임박이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아이고 이제 용서받았네. 아이고 속 시원해. 아이고 다 끝났다. 그리고 뭐는 안 바꿔요? 주인을 안 바꿔요. 삶의 태도를 안 바꿔요. 아 진짜 성령 아니면 아 나 또 그 짓에 빠지지. 진짜 오늘도 하늘 군대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나는 또 넘어지지. 그거 다른 거잖아요. 아유 나는 죄인이야. 몸은 어쩔 수 없어. 몸은 마귀에게 속게 돼 있는 거야. 사는 날 동안 또 그럴 수 있어. 그거는 합리화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승천하시고 불과 3, 40년 만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났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뭐라고 그랬냐? 거룩한 건 영적인 것밖에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뭐 받았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몸은 더럽다.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타락했기 때문에 몸은 사는 날 동안 죄에 찌들어 사는 거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이요, 엄청난 교회 내에서 엄청난 음란이 지속되고 진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 어차피 구원받는 거는 뭐다? 영이지 육은 아니다. 육은 죄덩이다. 그러면서 그냥 사단에게 내어주는 꼴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영혼만 갑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재림 때 우리 몸까지도 뭐 하세요? 몸까지도 부활시켜서 새로운 몸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증인 전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십자가로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를 죽게 하시고 이제 나의 주인,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이 모든 일에 주인 되어달라고 날마다 날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쓰십니다. 결국 다윗은 그 일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로 또 같은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왔지만 그 죄를 범치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성취되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가장 복된 왕이었냐?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의 약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그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회개하는 참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온 나라를 지키고 중간에 한 번 실수했지만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거나 다른 범죄에 빠뜨리지 않고 아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대를 이어서 언약을 심어주는 그런 왕으로 쓰임받다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성령과 천군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나의 근본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주인을 바꿔주십시오. 이 일에 내가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진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달라고 참된 회개하는 그런 인도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왕의 복된 삶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를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믿음 주셔야, 성령으로 지키시고 하늘군대로 보호하셔야 우리도 이 복을 받겠구나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정말 예배의 사람, 그리고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네 가지 사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응답을 나와 우리 자녀가 정말 대를 이어서 이어받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다윗이 일평생 어려서부터 주 앞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호와를 나의 산성으로, 주의 말씀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위로로, 소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일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